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그 수양회 때인데 태국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10여 명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를 한 사람 이제 파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태국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의논을 하시다가 그 태국에 선교사로 갈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사역자실에 가니까 사역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삥 둘러앉아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자리가 딱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데 누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냐 한번 알아보라고 하신다. 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김학철 목사님이 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얼른 박 목사님, 김학철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 한번 불러봐. 해서 이제 불렀어요. 그 자네 태국 선교사로 가고 싶다며. 그러니까 김학철 목사님은 화장실 갔다 와서 뜬금없이 목사님이 자네 선교사로 태국 가고 싶다며. 그러니까 아, 네 했는데 그러면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해갖고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학철 목사님한테 왜 영어권 이런 데 많은데 하필이면 태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냐.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언제 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어째서 뽑혔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김학철 목사님한테 물었대. 만약에 선교회에서 김학철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할 거냐. 아니 교회에서 보내면 가야지. 그러고 화장실을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선교사로 갈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김학철 목사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김학철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발 더 내디뎌가지고 자네 태국 가고 싶어 한다며.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태국의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화장실도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보내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뽑아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뭐 대학 나온 사람을 뽑아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뭐 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든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는데도 지금 태국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김학철 목사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학철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선교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회를 통해서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보내든지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선교회, 이 교회가 아브라함이라면 김학철 목사님은 늙은 종이라는 거지. 그래, 늙은 종은 믿음이 없어도 리버가가 오게 돼 있어요. 늙은 종은 말을 잘 못해도 리버가는 올 수밖에 없어요. 늙은 종이 얼굴이 못생겨도 리버가는 오는 거예요. 늙은 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리버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리버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우쭐우쭐거리면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설사 리버가가 안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늙은 종이 걱정을 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은 책임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반드시 보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늙은 종은 심부름꾼 또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목사님이 태국에서 선교를 잘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종이 감사하고 훌륭하고 귀하고 하지만은 그 종을 보낸 교회가 믿음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종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케냐도 그래요. 케냐에 제일 처음 윤종수 목사님, 김종덕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는데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면 그 현지 교단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요. 현지 교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받았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단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박옥수 목사님 초대를 해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신다 하면서 그것도 뭐 10분, 20분 말씀 전하게 하려고 스케줄을 잡아놓고 박옥수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한 30만 달러가 필요하다. 3억이에요. 한 30만 달러를 목사님이 기쁜 소식 성교회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빈민굴 선교를 하는데 그 빈민굴 선교를 위하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를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달러를 원화로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것 같다. 만불, 이만불,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같으면 몰라도 뭐 5억씩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해서 박 목사님이 그때 믿음으로 그 교단의 회장격인 기통과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미국 선교사 싫어한다. 미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돈으로 선교를 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미국 선교사들한테 돈을 손을 벌려가지고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왜 돈이 모자라면 나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지. 나 못 준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 내게 속해라. 배워야 된다. 그 윤종수, 김종덕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다. 케냐 대통령도 못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이 끝났어요. 기통과 목사가 윤종수, 김종덕 선교사는 더 이상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니다 하면서 출교, 제명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 체포해서 강제 출국을 시키려고 케냐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두 선교사님이 그 미고리인가 어디에 집회를 가셨어요. 경찰한테, 경찰이 이제 못 잡은 거죠.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형제를 잡아가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제 할아버지가 종교 등록청에서 근무를 하는 간부예요. 아주 높은 직위에서 근무하는 그 간부예요. 그 자기 조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조카를 꺼내려고 기쁜 소식 선교회를 그 종교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선교회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등록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증이 있으면 접수증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 조카를 빼내고 윤종수, 김종덕 목사님은 거기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었고 1년 뒤에 기적처럼 장관 사인, 대통령 사인까지 나가지고 우리가 케냐의 종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윤종수, 김종덕 선교사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십수년 동안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낸 교회의 믿음에 의해서 그분들이 십수년, 근 20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야, 우리의 힘이 에너지가, 믿음이, 지혜가 나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낸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믿음이 오고 에너지가 오는 거구나. 본인은 못나도 괜찮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개인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실력이 좋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개인의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은 좀 어설프다 하더라도 몸이 모든 지혜와 에너지와 믿음을 공급해 주니까 그걸로 이 지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지도를 놓고 보면은 모든 나라에 선교사가 다 파송되어 있는데 브라질에는 우리 선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는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고자가 없어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선교사를 보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브라질의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김범석 선교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브라질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다. 김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가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다.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폴츠키를 못해도 비행기 안에서 전도해라.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혹시 폴츠키를 몰라서 전도를 못하니까 비행기 안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전도해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온 가족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완전 이민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관광비자로. 공항에 딱 내렸는데 폴츠키도 모르지. 참고로 남미에 가면은 영어 전혀 안 해요. Yes, No도 안 해요. 그런데 폴츠키 전혀 못하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호텔을 얻으며 어떻게 뭐 차를 렌트를 할 것이며 그 나라 말 전혀 못하는데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혹시 김범석 목사님이십니까? 오늘 누가 마중 나오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무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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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죠.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거기서 석 달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미국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집에 전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 어디 사십니까? 나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삽니다. 아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 오늘 우리 김범석 선교사님 그 브라질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가 마중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잠을 잡니까? 하고 꼬치꼬치 묻더래. 그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그 아들을 보내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떠듬떠듬 폴츠키를 익히고 하다가 석 달이 지났는데 관광 비자가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선교사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라. 선교사 비자는 1년짜리를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그러면 일을 해도 추진이 안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무슨 취임 10주년 기념이라 하면서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지 1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하여 영주권을 준다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1년하고 뭐 6일인가 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갱신, 선교사 비자 갱신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영주권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브라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본인의 개인의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의 믿음으로, 보내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선교가 지금 진행되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막 월드캠프를 한다든지 땅을 사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보낸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분들의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뭐 믿음이 있냐 없냐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분들을 보낸 교회가 이제 그 믿음을 공급해주고 지혜를 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해주고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도구가 침륜에 빠질 것도 없고. 그러면 선교사들만 그러냐? 아니다. 해외에도 그렇지만 국내도 그렇다. 국내도. 국내에도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허우적거리고 못나도 나를 보낸 교회가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물론 도구가 날카로우면 좋겠지만 도구가 나기 특별하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나 개인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그거를 계산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뭘 못한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 개인의 권능은 내 개인의 지혜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역사들이나 안 그러면 쓰임을 받는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이 교회로부터 흘러받은 믿음과 지혜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없이 잘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교회로부터 흘러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 이건 내 거다 하듯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폐쇄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흘러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나는 잘 못한다. 나는 진짜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보낸 교회를 의지하고 배우고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흘러받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난하게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믿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내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더라. 그럼 국내 사역도 해외 사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이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중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무슨 부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뭐 단장도 있고 뭐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운 이 교회로부터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흘러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어떤 개인의 경건, 자기가 막 착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반듯하게 살고 막 이런 것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개인의 삶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 병자가 일어서겠느냐? 나하고 상관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나를 세워주신 주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고 지혜도 주고 나에게 이 직분을 능히 수행할 만한 어떤 권능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해서 내 걸로 말고 흘러받은 것으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조직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내 지혜로 못하는 거라. 그러면 흘러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흘러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푼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못 푸는데 지혜를 흘러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진해 교회에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이 좀 그 땅을 좀 넓게 주차장도 넓게 땅을 넓게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2층으로 올리는 것이 마당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단층으로 지어라. 왜? 옆에 바로 공군 부대가 있는데 2층으로 올리면 부대가 다 노출되니까 안 된다. 부대 보안을 위해서 2층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주는데 이제 옆에 주위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대장의 동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목사님 와서 딱 보니까 우리 땅이 주위의 마을보다도 땅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언덕배기인 거예요. 언덕배기에다가 2층 지으니까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높고 부대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지대가 높으니까 땅을 한 4m 정도를 깎아내라. 그러면 한 층 더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를, 토목 설계를 땅을 한 4m를 깎아내고 거기다가 2층을 지으면 이 땅 위에서 1층 짓는 거나 높이는 똑같다 해서 부대에다가 이제 허락을 요구하니까 부대에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그 넓은 땅을 4m를 깎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헐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건설업체에서 자기들 장비로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헐을 파가고 한 차에 10,000원씩 주는 조건으로 그 헐을 다 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땅을 몇 메다 낮추는 그 일에 돈도 벌고 건축 허가도 나오고 일이 다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못하면은 교회가 하더라고요. 내가 지혜가 없어도 교회가 지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내 개인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걸 흘러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한다는 사람은 자기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흘러받으려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해서 문제더라고요. 잘해서. 잘해서 흘러받지를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 수양회를 하는데 극동방송국의 직원이 여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거든.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을 만나고 박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분이 모든 조치를 다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 보고 2단이다 하고 3단이다 그러고 막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계속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극동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잖아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6개월쯤 됐을 때 그 극동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 코너였어요. 30분짜리가 있고 15분짜리가 있는데 목사님이 15분짜리를 해오다가 6개월 뒤에 30분짜리를 차지하셔가지고 극동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메시지 비중이 제일 큰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딱 차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막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수양회 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직원 한 분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서 저분 말씀을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추진이 된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 낼 때도 그때는 우리가 출판사가 없어갖고 기독교 출판사에 종교 출판사에 우리 책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단이라고 아무도 출판 안 해주는 거예요. 원고를 들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선교회 문서 선교회 그 박용호 박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책 출판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해서 편집부장을 불렀는데 올라와서 딱 보더니 박옥수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 여기 어떤 일이냐고 내가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하면서 목사님 그 말씀을 책으로 내려고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 설교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책을 내거나 안 그러면 대덕의 수양관에 땅을 사거나 거기 길을 내거나 거기서 뭐 지하수를 파거나 할 때 일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벼락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면서 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한다든지 장관 포럼을 한다든지 총장 포럼을 한다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주시고 내가 가면은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IYF에다가 땅도 기증하게 해줄 테니까 IYF 센터도 지어주고 한국에 하는 월드캠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IYF 월드캠프를 해달라고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관들을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막 장관들 모시고 오니까 그런갑다 싶은데 윤종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종수 선교사님이 케냐에 17년인가 있었는데 자기는 장관 한 분 만나려고 17년 동안 장관 만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한 번도 면담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장관 만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지고 도구인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최후의 개인 성도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흘러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흘러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깥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내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도 그래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내가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 나도 어떤 때는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막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자매님이 목사님 나 우리 딸 때문에 막 미치겠어요. 막 가수 된다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부르고 자기는 막 가수 된대요. 학교에서 노래 자랑해서 1등 했는데 막 그거 믿고 불러 오락했어요. 데리고 오락했어요.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소파에 딱 앉혀놓고 내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라디오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라디오 전파를 탔기 때문에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을 타니까 예뻐야 돼. 너 요즘 가수들 중에서 못생긴 사람 봤어? 이야기해봐. 어? 뭐 소녀 그룹, 걸 그룹 이런 여자들 중에 못생긴 사람 있으면 이름 대봐봐. 다 V라인에다가 라인이 다 살아있어. 근데 너 지금 잘났어? 내가 보니까 너 쌍꺼풀도 지금 안 생겼구만은 내가 보니까. 너 얼굴 잘났다고 생각해? 안 돼. 노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 지금부터 개인 레슨을 받아야 돼.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 너 그 집 돈 많아? 아니요. 그리고 노래를 잘 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3만 명 있어. 그 중에서 스타가 한 명 나오는 거야. 근데 너는 이 3만 명 안에도 못 드는데 너 그 노래 해가지고 가수 될 것 같아? 너 가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팍 꺾어서 보냈어요. 한 방에 그냥 팍 꺾였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래를 잘 부르고 또 그 탤런트가 있으면 이따 음악학교 보내면 되니까 뭐 세상 가수가 돼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 탤런트를 좀 살려주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래방 가갖고 절에 있으면은 신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불을 꺼줬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내게 없는 지혜가 이렇게 흘러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게 없는 지혜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렵고 힘드는데 누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질적으로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를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주에 이동해서 갔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세를 못 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 큰 교회가 얼마나 돈이 없길래 전화세를 못 내가지고 전화가 끊기냐. 그래가지고 재정 맡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자 말자 막 재정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재정을 알아보니까 벌써 뭐 마이너스가 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다가 대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문서 대금 전단지 값 그것도 천만 원 이상 밀려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학생 겨울 캠프 겨울 학생 캠프를 넘기고 이게 일이 다 정리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3천만 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재정에서 3천만 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남원에 가가지고 저녁 말씀을 전하는데 나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발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형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6,500만 원의 선교비를 냈어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은 자기 교회 예배당 수리하는 데 쓴다 그러고 5,500만 원을 연보를 하니까 지역 물질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 캠프도 돌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 정도 이제 에너지가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 풀리게 돼 있어요. 한 군데 묶이면은 계속 얽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공경한 형편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내가 못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끌려오고 지탱되어 온 거다. 내 개인의 경건은 의미가 없다.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의 도구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을 왜 읽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느냐 안 살아 계시느냐 헷갈려가지고 예? 해롱해롱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으니까 이들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와 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뭘 먹냐 하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했잖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말고 막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대단하거든요. 네, 건조하고 햇빛이 뜨겁고 해서 그 땅 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라 그러면 진짜 어려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다 가려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어서 그 광야의 찬 기운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큰 믿음을 가질 만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고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그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은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해롱해롱하고 오히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흘러오고 소망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이 말라서 죽게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이까지 끌고 오냐.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이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이 말라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면 양식이 없어가지고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서 벌써 굶어 죽었죠. 하나님이 양식이 없을 때 만나로 이들을 먹여 살리신 것을 보면 광야에서 이들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이다. 분명하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을 그들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절대 목말라 죽을 일이 없다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간증이나 말씀을 딱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여기서 우리는 절대 목말라 죽지 않는다 하고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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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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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 죽는다. 안 망한다.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잡혀갔고 우리 이래 됐다 하고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고 했거든요. 통곡을 한 거예요. 힘이 쫙 다 빠지도록 울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힘을 입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했을까? 아니다. 이 친구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면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죽게 했을 거야. 사자나 곰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이유가 뭐냐?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지셨겠냐? 내가 수금 타고 있을 때 왕궁 안에서 사울이 창으로 나를 던졌는데 거기서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동작이 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야.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수천 명씩 풀어가지고 평생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잡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야. 그러면 이 600명의 부하들 손에 맞아 죽으라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거냐? 아니다. 이 600명 나 못 죽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안 죽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야, 에봇 가지고 와. 우리 기도하자. 우리 처자식을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처자식을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앞에 놓고 말씀을 놓고 쭉 비교를 해보면 맞아.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지.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을 뒤돌아봐도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나는 안 망한다.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지내는 동안 부담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전도 집회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슨 월드캠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땅 사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살았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아름답게 잘 됐다. 그럼 걱정을 왜 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받아서 사는 내 인생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냐? 안 흘러받아서 그래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진짜 이 야곱은 복의 근원이에요. 완전 이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근데 에서가 복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하니까 복을 못 주는 거예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못 주고 저주를 주는 거예요. 너의 주소는 뭐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뭐 하늘 이슬에서 뜨고, 이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 이슬에서 뜬다는 말은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은혜를 못 입는다는 뜻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기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전혀 축복을 주지 못하고 저주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에서가 복받는 길이 뭐가 있냐? 야곱에게 속하는 거예요. 야곱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 야곱에게 속하면 에서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허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있는데 결국 이 야곱이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에서를 저주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속하는 것이요. 내가 형인데, 형인, 형이면 뭐해? 저주받았는데.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형이라도 저주받은 인생보다도 이걸 끊고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야곱에게 축복하신 모든 복을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 어떤 형제자매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 월드캠프를 해도 뭐가 잘 되고, 뭐 날씨 은혜를 입고, 그거 뭐 IYF를 해도 그렇고, 건축을 해도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역사를 안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합쳐요. 마음을 교회하고 합쳐요. 그래서 내 지혜나 내 걸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받은 그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걸로 살지 말고.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고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서 합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물이 없는 것을 보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형편에 치우쳐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서 갈등이 되고 힘이 없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해롱해롱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불신을 품고 종들을 향해서 불신을 품고 그리고 자기도 해롱해롱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이러다가 목말라서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처자식이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래 광야에서 목말라 죽느니 여기를 떠나자. 그래 물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떠나가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믿음을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시는 것이 결론이 나는데 정확하게 생각 안 하고 막 대충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합창단이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 합창단 노래를 지금 틀면 자다가도 다 깬다 하더라고. 누가 저 노래 부르냐. 근데 합창단을 시작하는 동안에 지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러시아의 음악인을 만나게 되고 보리스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상하게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면서 합창단이 막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합창단 이렇게 이끌어 주듯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이 교회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쳐서 하나가 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하고 합치면 된다는 거죠.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기 꺾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 입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악한 소리예요. 아주 악한 소리예요. 이 소리 하는 사람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올까봐 겁을 내야 돼요. 이거는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